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기에게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그 가르치심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많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는 것 같아서 놀랐다 그러는데 그 권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율법 교사들에게는 권위가 없었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 당시 사회에서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어떤 전문가적 권위가 분명히 있었고 적어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고 또 그들의 말에 의미를 부여해서 들었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은 권위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들으니 권위가 좀 있어 보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뭔가 달랐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라는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권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아버지 보통 떠오르시는 분들이 기성세대 가운데서는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권위하면 아버지, 군사부 일체 뭐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이제 임금의 시대, 국왕의 시대도 같고 또 선생님의 권위도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인데 우리 윗세대들은 이제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존재였고 그 권위는 언제나 무서움, 두려움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 심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에서 권위라는 것은 가장 먼저 차별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문가적 지식을 갖춘 누구, 그 누구보다 탁월한 어떤 기술을 갖춘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취와 업적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나와는 좀 뭔가 다르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더 높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에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받았던 느낌은 예수님의 권위는 이런 차원의 권위와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또 전문가적인 언어로 무장하고 그 알아들을 듯 모를 듯한 말들을 내뱉음으로써 나는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무식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아는 것이 적어서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그들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따뜻하고 은혜롭고 그랬다는 것이죠. 우월감이나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의 가르침은 무언가 다르다 하는 느낌들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권위가 그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느냐, 그들의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들을 여러 가지 그 신례들을 들어서 정죄하는 식으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날카롭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이며 우리에게 뿌리 깊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음욕을 품은 것이 있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살인자와 간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렇게 물렁물렁하고 그냥 포근하기만 한 그런 가르침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죄를 규정하시고 그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하지 않을 뿐입니다. 거기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라는 단어가 이렇게 뭔가 나와는 다른 차별성,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라는 어떤 권력의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힘과 권력의 구조로 세팅을 해놓고 그 속에서 언어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권위 그러면 힘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체계, 세상 질서로 만들어진 언어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힘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의 핵심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지만 서기관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제가 가장 분명하게 부각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에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다라고 8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여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위협을 뚫고 여기에 나와야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나병 환자가 나왔구나, 예수님을 만났구나, 고쳐주셨구나 이러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가 되고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말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건 행동인지,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뭐 최근에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도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불쾌감과 그리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그냥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정도인데,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고, 뭐 마찬가지죠. 더 억울한 것은, 뭐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더 그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더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그들과 접촉이 일어나면 멀쩡한 사람들도 더러워지는 그런 법이,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을 늘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나병이 발발한 시점부터 가족과도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고, 어쩌다가 이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아갈 때면 자기 스스로 소리를 질러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에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 침방울이 튀니까, 요즘같이 이제 비말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는 이런 말씀들이 조금 더 다가올 텐데, 그 당시에는 뭐 마스크가 없으니까 침이 튈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피했을까요? 굉장히 불쾌하게, 그리고 그들을 경멸하며 왜 여기는 나타나고 난리야 이러면서 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다 싫어하고 또 꺼려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럽게 여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치유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도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차별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놀랍죠. 3절에 보시면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줄 너는 믿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네가 낫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쳐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3절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금지된 일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도 나병 환자와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발병되지 않았다는 어떤 제사장의 증거가 있어야 깨끗함을 회복하고 제물을 드려서 깨끗함을 입증하고 그렇게 사회에 복귀해야 될 만큼 그런 심각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손을 뻗어 그에게 대십니다. 너와 나는 구별되다, 다르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셈이죠. 율법적으로는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의 더러움이 손을 댄 사람에게 전염되어 오지만 예수님이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이 그에게 흘러들어가 그가 깨끗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8장 5절부터 보시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쳐주마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시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기사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이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 의도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 사람을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무리들을 위함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지배하는 세상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더러운 병, 가장 끔찍한 병, 그 나병이 예수님에게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가 그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분명히 시비를 걸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걸지 못한 이유는 그의 병이 낫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두 차원을 봅니다. 능력의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능력이 거기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능력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러나 다만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긍휼의 차원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손을 대시고 만지셔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꺼이 하나가 되심을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다만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가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병이 나았다는 그런 또 접촉, 비접촉, 접촉의 순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대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들의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중첩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원과 더불어 긍휼과 하나됨의 차원을 같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까지 고쳐주신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16절에서 제일 의미심장한 구절은 저는 저물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왜 저물고 나서? 낮에는 부끄러우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날이 저물면 오늘은 잘 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일을 하자. 날이 밝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니 사람들이 예수께 많이 나와왔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낮에는 감히 밖에 나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 낮에는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밤이 되자 예수께 하나 둘 모여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거리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의 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이 대조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하나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접촉하기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거리낍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다,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가 기대했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랑 같이 사는 유대인들이고 너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네 동료 율법교사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자기는 거리낄 것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다가 또는 데려가다가 죽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가서 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나가고 마침 거기를 지나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는 그를 들첨에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정성껏 기름을 발라 그를 치료하고 자기가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많이 맡기고 이 사람을 잘 간호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필요가 그 사람에게 이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한다. 내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기꺼이 나와는 다른 내가 경멸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를 경멸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자가 진짜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뒤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나병 환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와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기꺼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긍휼,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 너의 회복됨을 입증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입증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의 회복과 온전한 회복과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해서 너의 깨끗함을 입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권력으로 정의된 이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권력으로 정의된 모든 언어들을 사랑으로 재정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능력, 권세, 영광, 권위, 정의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원래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하면 힘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아니요. 진정한 영광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을 어떤 위치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가 믿은 것이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의지, 선택, 긍휼에 따른 것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만하도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들에게 너의 죄를 씻고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와라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있는 그 흙탕물에 예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흙탕물에 발을 담그셨다. 이것이야말로 믿을 만한 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나를 택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다. 왜 나를 택하셨느냐? 나에게 보이신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러니 나를 봐라.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적입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잘못하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그런 것을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바울은 자기를 내가 커트라인이다, 내가 하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구원하셨다면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천국 복음을 이해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이웃을 환대해야 합니다.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와도 하나가 되시고 한 몸을 이루신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그를 더러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혹시라도 저 더러운 것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욕 함께 먹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이는 언어로 드라마로 재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8장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차마 내가 기꺼이 손을 내밀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그에게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예수님의 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해 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통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더러운 것, 생명이 결핍된 증거들이 그의 몸에 나타나는 그 나병 환자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그 마음 우리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증언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그런 복된 부르심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